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불안정하고 확실한 격동에 시댄 건 분명합니다. 여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백악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지금 의회와 절충하느라고 바쁩니다. 미국 경제가 포탄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가 되면 전 세계 경제는 파탄이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저들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고난의 파도가 휘몰에 쳐와서 개인의 생업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일이 요새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절실히 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풍랑이 거세다고 해도 풍랑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풍랑을 꾸짖고 잠자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헤쳐나오고 성공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에 걸려서 침몰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인 욥을 보십시오. 천려 역경을 쓴 존 버넌 등 또는 위대한 신앙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풍랑을 헤치고 나므로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당시에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이야말로 신앙의 위대한 양분이 되고 삶의 값진 보화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간에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지만은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본인들의 진심을 이 기도에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반드시 고난은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속히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전하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에게 고난이란 운명적인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슬픔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의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이 운명적으로 고난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고난은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을 보냈지만은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도 고난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농산에서 내쫓을 때에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 원공기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환경적으로 당할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 사람은 바로 고난을 그때부터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너는 남편을 사먹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또한 인간의 가정으로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 개인에게도 오지만 고난은 내 가정에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며, 종국으로는 인생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고난을 짊어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은 오히려 여러분과 나에게 큰 승리와 발전을 가져다 주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여러분과 나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는 고난의 부정적인 면보다도 고난의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기를,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서 고난당하길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종종 고난을 허락하셔서 생활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그릇 행함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옳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릇 행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한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다.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지 말씀대로 지키고 살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부터 말씀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은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기 까닭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고난당하기 전에 얼마나 교활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준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37장을 보고 그 다음에 45장을 보고 그 다음에 50장을 보게 되면 37장은 고난당하기 전에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45장 이후에는 고난당한 후에 요셉의 인격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라. 여러분, 많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았으면 더 감사하고 고마워서 더 형제들을 우애해야 되는데 이게 교만해졌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날 더 이뻐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형제 중에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야곱의 첩으로부터 난 아들들, 형입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그들의 약점을 보고 과실을 보고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다 고자리에 바쳤습니다. 그게 바로 된 인격이 아니죠. 형제가 좀 잘못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일일이 갖다 고자질을 해줬습니다.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고자질하는 성도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한테서 고자질을 참 잘해요. 그런데 고자질을 하게 되면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듣기는 다 들은 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는 나쁘게 봐서 얘기해서 고자질 했는데 내가 자꾸 좋다고 하니까 싫어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할 때 그럼 나한테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은요, 고자질을 했어요. 얼마나 비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아버지한테 자기만 독차지 사랑을 계속 받으려고 형제들이 나쁜 걸 다 갖다 고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라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형제들이 하도 미워가지고 요셉을 우물에 던져 죽이려다가 그래도 형제니까 그를 살려가지고 애굽으로 다니는 대상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리 대상이 애굽에 가서 그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종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먼 타향살이 하면서 그는 얼마나 고난을 겪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가 나이가 좀 들고 준수해지다 그 집에 그 안사람이 고만 연민의 정이 생겨가지고 동침하길 구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하나님한테 득지하지 않고 주인에게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여자가 고만 창피하고 분노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왜 요셉이 바로 살았는데 왜 고난을 겪습니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네 당한 고난은 좀 더 고난을 받아야지 요것까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고난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감옥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가 총리 대신 되기 전에 그의 삶과 된 후의 삶을 그는 세 단계를 나누는데 그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의 인격, 그 다음에 고난당하면서의 인격의 변화, 그 다음에는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의 그 사람됨,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사랑받을 때 얼마나 자만하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린 높여졌을 때 모든 고난을 통과시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잘 지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그리고 인군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민족들이 애굽으로 쌀을 구하러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요셉을 형제들이 만남이에요. 그 만나는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라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지금 요셉은 유대 사람이고 애굽 사람하고 조금 생김새도 다릅니다. 입은 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요셉이 총리 대신 대신에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또 그는 머리에다가 또 이렇게 애굽 사람이 쓴 것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애굽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면 남자도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다 하시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이 나라 총리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입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팔아먹었으니 이제 저 사람이 총리 될지 당장에 자기들을 갑자기 오게다 가든지 사형 선고를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해했다고 해서 나를 종으로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란 말이지. 그렇게 한 것을 한탄하지도 말라, 그러지 말았을 걸 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느니라.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면 형제들을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했으니까 맛 좀 봐라 하겠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비경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왜? 7년 동안 흉년이 오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흉년이 지나갔지만 5년 동안 계속 흉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왜 이 요셉을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너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은 절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는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저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고난받을 때 나를 고난을 당하게 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왜 고난이 오는지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이제 50장을 넘어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라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하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 요셉을 동생을 만났는데 총리 대신이 됐는데 자기를 이것을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 한시름 났지만은 그건 아버지, 아비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요. 요셉의 아버지가 자기들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생전에 그 아들들을 또 다른 아들이 해를 하면 마음이 상하고 고난을 당할까봐 고통스러울까봐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죽기만 기다렸다 죽으면 너희들 그때 보자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난 거 이제 자기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한테 가서 싹싹 비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주라 그랬다고 아버지 핑계 대는 거지. 그랬더니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한테 해한 자를 내가 벌주길 원합니다. 원수 갚길 원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벌을 주면 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벌을 주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구원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을 귀하게 보는 당신들을 어떻게 내가 벌하겠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우리 때문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다른 사람 됐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런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종종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불순종의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마귀의 자식이 되고 죄악에 묶여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중심의 아집에서 불순종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채찍을 보내셔서 죄악에 참여해서 여러분과 나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 행함에 불순종과 잘못된 생활에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게 끄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얼마 있다가 괜찮겠지? 이러다가 말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버르장에 고쳐질 때까지, 내 버르장에 고쳐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라는 거나, 나는 죽었구나,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해서 고난을 주신 것은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죠. 마귀 새끼 돼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같이 가든 말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속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얘기하게 됐는데 막내가, 아빠 나 어렸을 때 때렸어. 어떻게 때리대? 뭐 해차려가지고 손바닥도 때리고 여기도 때리고 뭐 화가 굉장히 나게만 딱이도 때려줬고, 오, 뭐 난 안 한 것까지 나 보태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때려도 솔직히 내가 다칠까봐 꼭 붙잡고 엉덩이 때리고 해차려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똑똑 때렸지, 이렇게 때린 적 없어. 변명할 필요 없어, 아빠. You don't have to.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아빠가 날 때린 건 바로 되라고 때린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때렸든 상관은 없어. 이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다 커가지고 이제 바로. 근데 아빠 그때 날 안 때렸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지도 몰라.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뛰쳐나가지 않고 야단을 맞아도 잔소리를 들어도 집에 붙어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고. 우리보다 나아요. 바로 깨달았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날부 그래야 되냐. 아빠 땡큐. 자기 때려서 감사하대. 그럼 지금도 때려줄까? 너. 지금은 다 컸으니까 철이 들어간 때리지 말래. 또 우리 육체 아비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라. 우리를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라는 거룩하거든요. 죄 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난당해 얼마나 피곤해요. 너의 팔을 이와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 이거죠. 고난 통해서 바른 길 가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좋은 거예요. 그 김전 목사 혼자 고난 다 가져가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야지. 둘째로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 중. 예수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뭐가 달라서 고난 없이 온전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도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온전해집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게 하시고, 즉 말하자면 우리에게 고난을 오는 것은 순종을 배우라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말로 순종하라고 해도 그 순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옳은 줄 알면서도 순종 절대라는 겁니다. 강아지가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게 말을 모르는 게 안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때리면 들어요. 아니, 강아지가 와서 난 개 냄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개 비린내 진짜로 싫어요. 개 자체는 괜찮은데 개 냄새가 싫단 말인가? 가까운 게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 절대 집안에서 먹기 아무리 이쁜 개도 절대 집안에 들여놓지 않아요. 밖에 내놓고 키우죠. 동물은 밖에서 키우진 분 집안에 키운 게 집안에 사람이 살아야죠. 사람도 집이 없어서 호물레스가 있는데 왜 동물을 집에다 키우겠어? 밖에 키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항상 밥을 주고 물을 주니까 저는 집단에 내가 굉장히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나만 저희가 현관 문을 딱 열면 저 건너가서 뒤뚜라 나가는 문이 저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 열면 벌써 냄새는 안 맡고 알아. 문이 닫힌 데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보이죠? 유리문으로. 그러면 건너가서 문을 딱 열면요. 그냥 여기 달라붙는 게 어디서 달라. 저리 가! 그냥 몰라, 이게. 더! 이래! 그러나, 한 대 딱 때리자면, 짱! 한 거 같아. 이게 말해서 몰라요. 사람이 들린 사람은 말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채찍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순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정을 빨리 배워야 돼요. 말이 떨어지면, 예! 아멘! 빨리빨리.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고난은 온전히 하나님은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민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부분적으로 나를 믿고 부분적으로 환경을 믿고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폭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를 견고히 세우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 총동원해서 어디든지 가게 되면 복음화시킬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의 가라는 것은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 막은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그럼 어느 정도 환난을 당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살고도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하는 그 이는이란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접촉사 같지만은 이것은 진짜 왜 고난을 당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요 나로 자기를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 하십니다. 왜 고난이 왔냐고요? 하나님만 의뢰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내 두뇌, 내 지혜, 내 환경을 의지하니까 그거 다 노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도요 경험 있잖아요. 이만큼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있잖아요. 기술도 있잖아요. 또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배경도 좀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포를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그런 거 의지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채찍맞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뭐가 의지가 없어? 너 의지했잖아? 의지 없어? 너 뭐 의지가 없어? 너 아무게 믿지 않았어서? 전부여 의지? 뭐가 없어? 내가 환경을 믿잖아. 아니, 없습니다, 이제는.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나오죠. 언제? 고난을 통과해야. 근데 이거는 고난을 통과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매인 자들이야. 얼마나 우매한지 맞으면 맞을수록 빨리 깨져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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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들어가? 고난은 절대로 거둬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빨리 우리는 깨져야지.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 심령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 설교자고 문서 전자였던 맥칼리스 박사의 저서를 읽어봤습니다. 저는 저서들을 많이 읽고 이 역사책을 많이 읽어요. 왜? 그건 사실 있는 것들입니까? 그가 인도에서 몸이 지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공항에 딱 내렸는데 누가 소식을 전해주기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 지금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막 청청변력이야. 내가 이렇게 인도에 가서 그렇게 진액을 다 뽑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자식을 저렇게 고난당하게끔 뇌종양이 되게끔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졌습니다. 기쁨으로 가족 만날 생각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기쁨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봐, 네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네가 받은 대가가 뭐냐? 너는 인도에 가서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에 처할 정도까지 육체를 혹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너한테 준 보상이 뭐야? 그때 그분이 아직도 내가 복음은 열심히 전했지만 그분에 의해서 순종치 못하고 내 의협심으로 한 건 없는가? 반성하고 회개할 때 그 아이는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수술이 깨끗이 끝났어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질병으로 고통을 그렇게 내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사람이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뼈저린 자식의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힘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환자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어떤 때는 환자가 안수해서 안 나면은 그분을 고쳐달라고 그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금식해가면서 이틀 삼일 때는 어떤 한 분에서 15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낫대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나에게 평소에 내 과거에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의 애를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요새 아이들은 가난이 뭔지 모릅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또 내가 정말 호머니스가 돼가지고 창자를 끌어지고 배고픔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호머니스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저는 모를 겁니다. 제가요, 며칠 안 됐어요. 우리 이종환 목사님하고 같이 전화 이렇게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걸 또 리뉴하기 위해서 또 바꾸기 위해서 요 올림픽하고 요 어딘가 갔어요. 거기 브레이전 하는데 가서 이제 전화 그걸 다 하고 이제 돈을 이제 수수료 200불 내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왔다가 이종환 목사님은 계시고 제가 그 돈 200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주고 막 나오는데 파킹장에서 키가 나보다 이렇게 후리후리하고 빼빼 말른 한국 사람이 나이는 한 40 될까 말까 못 될까 그런 사람이 내가 차를 딱 하려고 이렇게 창문을 올리는데 25전 코로가 있으면 아니면 50전 50센트가 좀 달래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남자가 왜 돈을 코로를 달라고 50 달라고 그럴까? 얼마나 힘들 건가? 밉살스럽게 기우는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불쌍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25전은 없지만 1불짜리를 하나 이렇게 꺼내줬더니 고맙다고 가더라고요. 운전을 막 하려는데 내가 뭘 하고 있었지? 1불 가지고 뭐해? 적어도 5불은 줘야 무슨 햄버거를 사 먹든지 뭐 싸구리 하나 사 먹지요. 그래서 다시 탁 세워놓고 막 오라 그랬어요. 저만큼 가세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5불을 줬으니까 6불이죠. 싫대요. 아우 괜찮다고. 이거 1불이면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약 중독자 아니잖아요. 근데 하면 약 사 먹으려고 돈 주는 대로 다 받죠. 그래서 죽으러 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6불도 뭐합니까? 저 사람이 복을 받아 잘 돼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잠시 목마른 물만 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다가 내가 할 걸 못했구나 또 오더라. 근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돈 6불 줬으니까 고맙잖아요. 또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6불 드린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밖에 못 줘도 하나님은 평생에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왔어요. 제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 아니죠. 저는 맨날 그래요. 팁을 넣다가 아니야 돈 내야지. 왜 팁을 더 넣고 합니까? 깎질 않고.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돈 10전이 없어가지고 전차표를 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전차 타게 되면 표 딱 주게 되면 전차 운전석을 막 이러다가 받아가지고 쫙 찢어서 던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안 찢어진 게 탁 던지면 바람에 날아가서 밖으로 떨어져서 그게 날아가다가 어디 걸리냐면 인도기하고 차단인 길 그 코너에서 거기 다 씁니다. 그럼 그 쫙 보면 전차표 찢어진 거 쭉. 지금은 전차가 없어진 거 이제 옛날에 전차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저 동대문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오면 가를동까지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걸으려면 뭐래 그게. 그래도 혹시라도 전차 그거 10전이면 10전 그때 옛날에 10전인가 그래요. 주술려고 그냥 그 옆을 보면서 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한 장 주스면 그대로 거기서 타고 오고 못 주스면 오다 보니까 집에 다 왔어. 저 돈 귀한 거 알아요. 단 10전도 그래서 1전도 떨어지면 반드시 전 주치 저들까지 1전 그러지 않습니다.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3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기름기가 번지를 한 데다가 3일 굶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삐리삐리 말리고 기름기 하나 없는 사람 3일 굶어놓으면요 뼈가 아픕니다.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 제가 요 부모가 일찍 죽고 나서 구하러서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경험도 해봤다. 그래서 고아들이 어려움을 지각합니다. 왜 고아들이 반항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이유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참아주지 못하는 것 제가 참아주는 이유는 제가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배우는 것 좋은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넓어지 남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남을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모저모로 바라봐도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엊그제 우리 아이가 막 자기 인생을 불평을 하더라고. 듣는 다음에 잘 들어봐라. 너는 왜 불평하니? 불평을 하려면 내가 불평을 했어야지. 아빠가 왜? 아빠는 말이야 좋은 포지션 있고 말이야 패스터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뭐가 불평해? 나는 이 모양 이 꼬리가 불평하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네 나이 됐을 때 너는 엄마가 너를 낳고 죽었어. 넌 죽은 것도 못 봤고 몰라 야.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널 축복을 했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는 나라는 사람을 더군다나 너하고 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너는 백인 나는 아시아 사람 보내가지고 하필은 또 구고한 노인 고아원에 가게 만들어서 너한테 마음이 끌리게 만들어가지고 너를 아답돼서 미국 대륙에서 널 지금까지 키우게 했어. 고맙지 않니? 그러면 나는 네가 자꾸 비결하니까 얘기하자. 나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 철들을 때 죽었어. 나 11살 때 죽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무료병원, 도립병원 말이야. 홍성, 지금도 기억해. 도립병원. 병원에서 자꾸 두 마리 입원실에 딱 갖다 놓고는 의사가 한 번도 안 와서 죽을 때까지 안 와봤어. 내가 100번 더 뛰어가서 그 거기서 거기까지가 뭔데? 진찰실까 뭔데? 뛰어가서 우리 엄마 죽어요. 와서 봐주세요. 콧방귀도 안 꼈단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알아? 복부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 점점. 그리고 숨을 갔다가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알았어, 어린 게? 그리고 내 본대에서 돌아가셨어. 어떡할 줄 몰랐어, 나는. 어떻게 묻어야 될지도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어떡한 줄 알아? 혼잎을 갔다가, 너 혼잎을 모르지? 시트 말이야. 말아가지고 덮어서 묶어서. 너 가마떼기 몰라. 여기 사람 가마떼기 하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거야. 나한테만 알지. 가마떼기를 갖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새끼를 가지고 엮어서 내가 지금 미국 남의 밭 한 귀탱이에 땅을 파고 묻었어. 그리고 내가 3시간 울었다. 어머니 내가 성공에 돌아오게 되면 좋은 무덤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병에다가 1천 단기 4천 그때는 단기 몇 년 잃어버렸어. 지금 몇 월 며칠 세상 떠났음. 병 두 개 번 넣고 그것이 내 표적이 돼서 찾아가지고 해드리려고. 그래가지고 미국 와서 쭈그라 이라고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성공했다고 생각해. 돌아가서 네 엄마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이 어디 간지라 거기 갔어. 바로 어머니 무덤 찾으려고 홍성에 갔어. 그래서 가보니까 불도저가 다 밀어가지고 도시가 됐더라. 밭도 없어지고 무덤도 없어지고. 나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그치? 넌 그런 꼴 안 봤잖아. 그런 경험도 안 하고. 근데 나는 원망하지 않아. 그리고 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거든. 이 세상엔 잘 살든 못 살았든 좋은 무덤이든 나쁜 무덤이든 다 없어지는 거야. 문제는 그들이 간 것이 어딘가. 최종 바로 영원한 세계.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리고 나도 천국 갈 것이고. 너는 왜 불평하니? 낳지도 않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주지. 그렇게 네 생각대로 말 안 들어도 그렇게 덮어주지. 너는 야 하나님 옷고 다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성교 안 간다는데 가기로 해서. 아주 오늘 보따리 싸고 와서 아야 오늘 자고 간대.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려면 한없이 불평해야 돼.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한없이 감사가 돼야 돼요. 저는요, 소설 쓰면요, 울지 않고 벌써 하나도, 이거는 약간의 내가 조금 설명한 거지. 그런 삶에서 내가 사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깡패도 이해할 수가 있고, 창녀도 이해할 수가 있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고, 깡패도 이해되고,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작이보다는 불쌍히 그 국민에게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맞죠. 예? 마음을 넓게 한다. 이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통한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역겹게 생각하고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